우리 명절들을 잘 보내고 계시지요? 우리 여기 우리 자녀들이 와 있는데 세뱃돈 많이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집에는 워낙 이제 다 커서 대학생이 되고 이러니까 사실은 수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일수록 훨씬 수입이 많은데 대체로 보니까 한 중고등학생 때가 제일 수입이 많은 것 같고요. 대학생쯤 되면 이제 연례가 되는 별로 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떻게 우리 자녀들 세뱃돈 많이 받았어요? 예, 안 준 집이 아주 많군요. 아니면 받았는데 다 빼앗겼어요? 예, 참 여러분 아이들도 얼마나 이 세뱃돈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사실 명절만큼 가족이라고 하는 이 효력을 실감나게 하는 계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우리가 부부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 관계가 넓지 않은데 명절이 되면 이 갑자기 부부 중심이 아니라 부모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모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친척들이 있는지 명절이 되어야지만 알게 돼요. 여러분 명절에 친척들 만났을 때 친밀감으로 표현한다면 그 자리에 한 몇 시간쯤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뭐 오촌 당숙을 만나든지 아니면 뭐 멀리 있는 사촌을 만나든지 1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을 만나서 친하게 느껴야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저는 명절날 우리 가족이 이렇게 넓었는가 생각하는데 막내 할아버지 집에 가면 그 할아버지의 딸들이 결혼해서 또 그러니까 친척들이 오지요. 그 자녀들까지 오니까 1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명절날이 되면 다 만나요. 그래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또 헤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점에서 야 명절날 나는 정말 큰 가족에게 속하여 있구나. 우리 모두가 다 친밀함으로 말하면 사실은 별로 안 만날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친밀한 관계의 깊이로 말한다면. 그런데 제가 아내와 결혼하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결혼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맺어진 친척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깨닫는 것이 뭔가 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하고 친밀한 관계가 아니어도 우리가 친척이라는 이름으로 다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거라는 거죠. 내가 관계 맺는 것이 친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통하여서 맺어지는 엄청난 관계들이 우리 안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제가 모든 며느리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우리 문화에서 이런 명절에 며느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여러분들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니면 또 고모, 삼촌들 이런 분들이 좋아서 여러분 가서 즐겁게 섬기세요? 아니면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했으니까 가서 섬기세요? 아마 후자도 꽤나 많을 거예요. 그냥 단지 결혼했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보면 이 결혼이 모든 관계를 바꾼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친밀하지도 않고 평소에 만나지도 않지만 내가 단지 이 여자와 이 남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만나는 많은 관계들을 가족이라고 하고 친척이라고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만나면서 서로 관계들을 정리하는 이런 아주 명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그만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 잘 몰라도 저 사람과 친하지 않아도 나하고 너무 달라도 우리로 함께 결속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비슷한 것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었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바로 이 개념이 정확하게 결혼의 개념과 똑같은 것이에요. 결혼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상대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과 연합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그와 연합하여 살고 배우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긴 여정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다 언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으로 결혼식 날 맺어지는 약속으로 이루어지듯이 성경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너희가 한 몸이다 하나다 하는 것을 내가 저 사람을 잘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로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으로 맺어진 한 몸, 한 가정, 한 가족, 한 성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신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늘 친한 사람들끼리만 앉죠, 그렇죠? 그런데 앞뒤를 한번 보시면 서로 잘 몰라도 성경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가족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는 짧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와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12시 반까지 하면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다음 주부터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덕을 볼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즐겁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사실 남남이에요. 혈육이라고는 섞인 것이 없는데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밖에는 여기에 공통적인 게 없어요.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아니면 워크샵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로 서로 알아갑시다. 그래서 그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라고 합시다라고 말한다면 교회는 1년 내내 가족 치유 프로그램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저 사람이 성도라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지만 나의 어떤 기질 때문에 누군가가 나는 저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지가 않아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이 여러분 순탄한 삶이 아니에요. 살아보면 굉장히 걸려 넘어질 것이 정말 많은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그런 나이가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항상 우리 안에 한 몸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한 몸 되게 하고 한 가정, 한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바울사도는 이것을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여기에 우리 둘을 하나로 만드실 때 우리 둘의 관계가 뭐였다는 거예요? 원수였대. 여러분, 옆에 원수가 앉아 있어요? 이 과거의 삶은 다 서로 원수예요. 원수예요. 뭐,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진짜, 우리 어느 날 윤지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아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더라고. 그래, 너의 원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오빠. 여러분, 사춘기 때는요, 그 오빠가 왜 그렇게 여동생을 귀여워서도 톡 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괜히 가만히 있는 애를 괜히 건드려가지고 울게 하고 놀리고 또 막 달래고. 그러니까 늘 원수는 여러분 멀리 있지 않다니까요. 너희들도 원수가 있지, 그지? 예. 또 혹시 너희 자녀들 대답해봐요. 엄마, 아빠가 늘 엄마, 아빠가 서로를 보면서 아이고, 저 원수. 혹시 엄마가 아빠를 보고 아빠가 엄마를 보고 혹시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봤니? 예, 있어요. 집에 다 있어요. 근데 원수는 항상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원수가 가까이 있으려고 하면 누가 필요한가 하면 예수님의 몸이 필요해. 예수님의 죽으심이 필요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친밀한 것이 자꾸 우리 감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요,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연합할 수 있어요. 내가 그만큼 죽을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똑같은 사람 찾지 마시고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누구든지와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지만 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까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시작.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서로 화평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서로 화목한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은 항상 분리하거나 이간질하거나 나누지 아니하고 연합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가족 중에 누군가를 싫어하고 성도 중에 누군가를 싫어해도 자꾸 그것을 정말 연합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로 하게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둘이 심지어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 각각 두 사람인데, 흩어져 있는 각각의 사람인데 이 둘이 세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 몸에 속하였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성경은 우리 자신들이 각각으로 존재할 때도 있지만 거듭난 세 사람으로 각각 존재하지만 동시에 이 두 사람을 십자가 안에서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런 한 몸을 성경은 성전이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이,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룰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 하나님의 처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 자기가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귀국하니까 자기를 파송한 그 교회에서 큰 교회를 건축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와서 들어보니까 모든 설교가 전부 다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 다 성전 건축이 얼마나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고 그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들으면서 참 설교가 깔끔하긴 한데 아, 저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나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더래요. 왠가 하면 성경에서 성전은 그 건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무리들을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이 뒷이야기는 빼버리고 자 구약의 이야기만 잔뜩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분은 그 시절에 자기 교회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시대에 맞게, 시절에 맞게만 성전을 해석하는구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함께 순종하며 사는 삶이 그것이 바로 성전인데, 바꿔 말하면 성도들이 흩어져서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 그 자체가 이미 성전이 되어 살아가는 일이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인데 이 뒤에 것을 쏙 빼버리고 성전 이야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자신이 보기에는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에 흩어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짓는 성전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하는 에베소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19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얘기해 보시면 이전에는 너희가 외인이고 나그네였지만 이제는 성도가 되었고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너희가 한 가족이 된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결혼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만들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육체를 믿는 그 육체가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원수된 것이 다 허물어지고 너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옆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교회님 이런 호칭을 쓰잖아요. 이것은 그냥 부르기 편하라고 쓰는 호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로서 형제와 자매를 동등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직을 감당할 때는 목사님 이렇게 말하지만 서로 교제할 때는 형제님이라고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직책은 그것을 수행할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나이도 뛰어넘어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이잖아요. 우리 문화권에서는 나이가 참 중요시되기 때문에 한 40대의 사람이 50대의 형제를 향해서 형제님 이러면 제가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또 남자, 여자 또 이렇게 구별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회에서 남자, 여자가 동등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 아니, 이 사람들이라고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 이제는 그런 일들은 허용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남자, 여자 구별이 있고 사람에도 노예가 있고 자유인이 있고 시민이 있고 종이 있고 하는 그런 사회에서 놀랍게도 형제와 자매들이 주인과 종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은 대단히 혁명적인 발언이에요. 신분 계급과 이런 것을 다 뛰어넘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회 혁명을 일으킨 것을 선동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쓰는 언어 하나만 가지고도 사회가 충격을 먹고 놀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사회에 이런 언어를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였어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형제와 자매로 서로 호칭하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동등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동등한 자로서 서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의 관계를 성경은 21절부터 22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놀랍게도 여기에 우리 각 거듭난 각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데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각 사람들이 서로 연결하고 연합하고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 모두가 다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자라가는 성전이에요. 건물이 여러분 자라간다 그러면 그거는 미완성된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마 무너질 거예요. 건물이 계속해서 자라간다면. 그런데 성경은 유기적인 개념을 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고 형제 자매로 서로 동등하게 여겨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번 명절을 통해 여러분들은 어떤 가족관계를 세워가는지요. 한 번 더 우리의 가족이 참 생각보다 부부 중심일 때보다 부모 중심이 되니까 훨씬 넓은 가족 안에 있었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부모 중심보다도 더 넓은 가족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졌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지는 가족은 혈육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모두가 다 형제 자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이 큰 가족 안에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자라가는 데 있어요. 서로가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면서 원수되었던 것은 무너져야 하고 막혔던 것은 쓰러져야 해서 모두가 다 통하도록 하는 것. 이 일이 바로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고 자라져 가는 관계라는 것이요. 결혼하여 부부가 연합하여 부부된 삶을 이루어 가듯이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이 세례의 삶이 세례받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관계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한 몸으로 부른받은 교회와 연합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 조금 전에 우리 기도하셨던 집사님의 기도처럼 청소년부 청년들이 수련회 하는 거, 여러분의 기도 중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교회와 연합하는 행위지요. 그렇죠? 교회는 여러분 혈육보다는 훨씬 느슨한 공동체입니다. 혈육은 누가 아프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또 자신의 재산을 다 희생해서라도 다 그 돌보잖아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 누가 아파도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밋밋한 것 같고 잘 반응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반응들이 있었고 서로 도움이 많아요. 혼자서 안 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면서 하죠. 이게 느슨한 공동체 같지만 굉장히 단단히 연합해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희미하게 보이지만 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들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때로는 나 혼자 버림받은 것 같고 외로운 것 같지만 성도의 삶을 점점 몸과 연합하다 보면 놀라운 일들을 생애 가운데서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청년들 수련회 준비하는 그 재정 마련을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그 청년들의 수고에 우리 성도님들이 반응하여서 거의 한 4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마련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제가 실수한 건 저 문을 막고 이쪽으로 나가도록 했었어야 했는데 이쪽으로 너무 많은 분들이 나가시는 바람에 더 많이 팔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기는 해요. 참 수가 짧았어요. 저 문을 닫았어야 됐는데 아쉽긴 해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너무 많은 헌신들을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이런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큰 결과로 와요. 그 수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또 이번에 변화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가서 마음껏 놀았는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나중에 어떤 일을 경험할 때에 그때 추억이 되살아나서 바뀔 수도 있어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와 연합하여서 성도들이 성전이 되어간다는 이 말에 대하여서 교회 생활이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관계가 꼬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늘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만 충실하게 하면 돼. 하나님과 나는 관계를 더 긴밀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로만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데이트는 하지만 결혼은 필요 없어. 똑같은 거예요. 데이트는 하지만 결혼할 필요는 없어. 교회와 데이트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공동체 생활을 견디지 못합니다. 공동체 생활에는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고 자신이 부담을 져야 할 때도 있고 또 자신이 지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짐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이신지라. 이 화평이신 그분이 16절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모든 사람들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와 화목함을 누리게 되지요. 또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되지요. 마지막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이 점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넓어지는데 자신의 기질도 뛰어넘고 애니어그램도 뛰어넘고 이런 것들 다 파악을 했으면 여러분 아 자신의 약점을 알고 그 반대되는 사람들도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애니어그램과 MBTI를 가지고 자신의 기질대로만 사랑하려고 하면 점점 사람의 폭이 좁아지겠지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번 명절에 결혼을 하셨으니까 이 명절에 하는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기쁨도 있었지만 결혼을 하고 했으니까 내가 잘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수고하느라고 애쓰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렇죠? 결혼하고 나니까 정말 먼 친척, 알지도 못하는 친척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뭘 만들어야 하고 그들을 섬겼어요. 그게 여러분 기쁨이 되던가요? 하기 싫어도 결혼 때문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분들이 계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12절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되었어요.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리.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저기 있는 모든 것이 밖에 있고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라. 이런 사람이었던 우리였는데 누가 우리에게 들어오셨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언약도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들에게 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성도의 특징입니다. 이거 이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남은 명절 2-3일 남았는데 다시 한번 우리도 정말 소망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고 정말 나와 다르게 삶을 사는 그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화목해 하는 자로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어제 저 혼자서 오랜만에 탑건을 봤어요. 탑건을. 근데 요즘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버릇이 생겼는데요. 대사를 받아 적는 일이 생기기 시작. 예전에는 그렇게 안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 패티라고 하는 여주인공과 남자 주인공 매버릭이 사실은 그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하도 규칙을 많이 어겨요. 엄마가 괴로웠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다가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두 사람이. 근데 이 딸을 두고 하는 말을 패티와 매버릭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저 딸이 너무 골치 아픈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저 딸의 문제를 극복했냐 그랬더니만 그 패티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규칙을 어겨서 하도 골치 아팠는데 내가 이제야 깨달은 것은 딸을 보고 깨달은 것은 실패하도록 기회를 주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실패를 하도록 기회를 주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신뢰라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참 엄마가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그죠? 그런데 자녀들이 계속 실패를 해도, 못된 짓을 해도 그것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회를 주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화평케 하는 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이런 거죠. 실패를 해도 아이 괜찮아, 또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어 라고 말하고, 그 다 지나가는 일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 아니야, 네가 한 게 맞아, 나도 그런 시절이 다 있었어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실패하도록 기회를 주고 기다릴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이고 신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허물이 드러나고 실수가 있고 또 큰 손해를 끼치고 해도, 야, 이거보다 더한 것도 나는 견딜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네가 잘한 거야 라고 말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평화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세상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남은 며칠 동안에 이 원망이 가득 찬 한국 사회에서 비방과 원망을 멈추고 누군가를 기다려주면서 또 원망의 소리들을 쏟아내면 좀 들어주면 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한국 사회에 참 이런 평화가 좀 임하는, 관계 안에 서로 간에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